이 시간에 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1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밝은 빛을 비추이는 그와 같은 등대와 같이 이 시대를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의 사계명까지를 끝마치고 이제 오늘은 십계명 중 제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십계명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많은 시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십계명을 설교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인데 설교할 것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오늘날이야말로 이 십계명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주신 이 십계명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계명의 핵심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은 예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그 구속하심이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점점 경시되는 가볍게 여겨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예배가 심각하게 부족하고 또 가정에서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공적인 예배 또한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계명,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는데 저는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구절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초점이 사람에게 맞추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사람들을 위한 예배, 사람 중심적인 예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그 중심은, 예배의 그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2계명에서 강조하는 주요한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 10계명이 진술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에는 이 소극적인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이 적극적인 측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3계명의 그 적극적인 그 가르침은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격과 삶으로 여호와의 그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전도와 선교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계명인데 오늘날 전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도 예전만큼 그렇게 큰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인생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영화로우신 그 이름을 드러내는 그 삶인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계명을 살펴볼 때에는 두 번에 걸쳐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서 그 주일로 변경된 그 신학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던 그 안식일에서 신약의 교회는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가에 대한 그 신학적인 근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원리는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상적인 일로부터 이 날을 구별하여서 거룩히 삼아야 한다. 이날에 세상적인 일을 행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날을 축복하신 날이다. 다른 모든 날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날은 이 주의 날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날이 바로 이 주의 날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드리면 우리의 영혼에 큰 복을 받게 된다. 신앙에 있어서 또 거룩함에 있어서 큰 진보를 이룰 수가 있다.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점점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날을 거룩히 구별하라. 내가 이날에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를 말씀드렸군요. 토요일 저녁부터 이날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까지 세상 일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주일날은 일찍 교회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습관적으로 이 사단의 그 손쉬운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주위가 산만해지거나 또 졸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들은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또 친구들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그래서 그것은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이제 열 번째까지의 그 계명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 관계 가운데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질서 있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5계명이 담고 있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날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메인 메시지가 중심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잘 유지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5계명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지극히 제한적인 그런 말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적극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인 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불신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질서입니다. 무법이죠. 무절제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삶의 질서가, 체계가, 균형이 잡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균형은 가정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고 또 직장에서 또한 이 국가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 그 어떤 시대보다도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에, 그 아파트 오피스에서 그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에 그 어린 아이들이 아파트 주위에 몰려다니면서 무법한 일들을 행해서 어른들을 존경하지도 않고 또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험한 말들을 내뱉고 그래서 시끄럽게 떠들고 그래서 그 커뮤니티 공동체에 큰 폐해를 입히고 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그것이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사인한 것처럼 이제 이 아파트 단지를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경고문이 이렇게 각 가정에 다 배달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보면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좋지 않은 그 행동을 하는 그 아이들의 무리를 저도 몇 번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 무질서하구나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는데 여러분 뭐 대도시에 나가보면 더 이와 같은 그 무질서와 혼돈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사회가 점점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빠져가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비참하지만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복음이 어떤 지역에 전파가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사회의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사회와 복음이 빠져나간 그 사회를 보면 급격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미국 사회에 아직도 뭐 기본적인 그 질서의 틀들이 잘 잡혀 있죠.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 나라를 처음 시작하였던 신실한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었음을 결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토대 가운데서 질서를 잡고 사회의 균형을 잘 잡아놨기 때문에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영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015년 미국 사회는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 이유는 복음의 영향력이 급격히 쇠퇴하게 된 데서 저는 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 터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강, 법과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이 세상의 터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강이며 사회의 질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터가 무너진 그 시대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의인들이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지탱하는 그런 터가 되어야 되는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와 같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대에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의인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질서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그 5장 말씀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5장은 거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챕터인데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면서요. 19절에서 21절까지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령 충만의 그 증표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과 33절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질서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그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의 그 역할을 그 감당할 때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질서가 무엇인가? 부부관계 가운데서 아내는 남편을 그 복종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관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질서 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관계가 조금 더 확장되죠. 가족 구성원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이제 6장에 보면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체계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 부모들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가정 가운데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존중하고 이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 이 부분을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에 오계명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시면요. 정치적인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의 통치자들이죠.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가 단순히 가정에서의 그 혈육의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세우시고 국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의 그 질서 체계를 잡으시기 위해서 통치자들을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통치자들,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죠. 그래서 부모에게 그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의하면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두신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그 루터의 그 종교개혁 때 보면 농민운동이 일어났었고 또 기사계급이 이제 영주를 향해서 이제 그 사회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가운데 농민운동이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일하고자 했고 또 기사계급이 루터의 그 종교개혁과 함께 같이 이렇게 개혁을 해나가면 쉽게 이렇게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루터를 찾아왔는데 루터는 두 번 다 거절했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훨씬 더 빨리 성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농민 지지자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또 기사 계급의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전복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그런 신앙의 그런 방식들을 개혁하길 원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국가와 사회의 그 질서 체계를 허무는 것이 종교개혁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 위정자들 또 통치자들을 그렇게 순종해 나가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적인 그 아비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인데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라 했을 때 그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국가의 위정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체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체계들을 따라서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렇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5절서부터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사회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 질서가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그래서 사회의 그 질서 체계를 우리가 잘 순종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상전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자연에는 정말 놀라운 질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원리가 있고 자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을 중단하는 그 순간 우주는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미 이제 그런 질문을 스스로 품고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언제 타락이 이루어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타락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사탄은 언제 타락한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중 하나가 뭐냐면 그 간격 이론, 갭 디오리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사단의 타락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밥 존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 이론을 따르고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세상이 하나님 앞에 창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인간 세상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간격 이론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약간 우리가 창세기를 해석할 때의 어려운 부분이 이제 2장 말씀이거든요.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리를 따라서 자연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데, 그러나 죄는 무질서고 또한 무절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균형과 질서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균형과 질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균형과 질서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것이 질서가 있는 삶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질서가 잡혀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나 또 물질이나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셈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질서와 균형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다스리는 것, 그 건강을 또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또 절제하는 것, 또 가정에서의 그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 또 직장에서의 질서와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증거로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라. 모든 경건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단정한 중에 질서 잡힌 삶 가운데 체계와 또한 그 균형 잡혀 있는 그 삶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